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습니다. 특정 물건이 값지면 값질수록 더 많은 가짜가 있을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미테이션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너무나도 고가의 물건이고 참으로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가짜 돌멩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장식용으로 가짜 자갈을 만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멩이를 벤치마킹하여서 대량으로 가짜 돌멩이를 생산하는 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돌멩이에게는 그만큼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물품이 귀하면 귀할수록 고가이면 고가일수록 가짜 상품들은 더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가 명품 백이 있죠. 명품 귀걸이, 목걸이, 명품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진품이 있는가 하면 가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는 가품 중에서도 A급, B급, C급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비싸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가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진짜 신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대체 왜 유독 기독교 신앙에만 이렇게 많은 이단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에서 이단 문제로 막 고민한다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분명히 타 종교에도 이단은 있습니다. 이단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만큼 이단의 문제가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있었던 종교가 없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다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해도 기독교 신앙만큼은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진 것이기 때문에 가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나 이제 분리법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값진 것이기 때문에 가짜가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는 이단이 많은가를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정말로 값진 진리로구나. 값지지 않은 거에는 가짜를 만들어낼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애석한 사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가짜 신앙도 있고 진짜 신앙도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세 개의 질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나의 신앙은 진품인지 또는 가품인지를 함께 점검해보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짝퉁 구별법 첫 번째 질문,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을 텐데요. 그 전반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요한 1서가 왜 기록이 되었는지 저자가 그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기록했다고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 목적을 위하여 이 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와, 나 너무 즐겁다. 너무 신난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꽉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걸 왜 기록했다고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만일에 사도 요한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다면 좀 숨통이 트이지 않나요? 너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라고만 했어도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능력만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의지도 없어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만 열심히 죄를 짓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절대로 죄를 안 지셨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죄를 지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살아내라고 다그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한 1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도대체 왜 사도 요한은 너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자의 의도와 의중을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일서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에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신앙생활에는 공격과 방어가 있고 이것을 기록한데도 공격적인 이유가 있는가 하면 방어적인 차원이 있는데 공격적인 차원에서는 왜 요한일서를 기록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동감 넘치는 교제, 사귐, 동행이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숨결이 성경을 펼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일상 곳곳이 스며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언제 어디서나 부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등산을 가든지 또는 추석 명절을 통해서 부모님을 찾아뵙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고요. 그것이 공격적인 차원입니다. 방어적인 차원에서는 왜 쓰여졌을까요? 영지주의의 이단성을 반박하기 위해서라고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요한일서가 기록되던 그 시기에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단적인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였기 때문입니다. 자, 영지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영과 육을 아주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자에 의하면 영은 깨끗하고 순결하며 고귀한 것입니다. 반대로 육은 더럽고 추악하며 하찮은 것이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영지주의에 미혹되게 되면은 두 가지의 또 다른 극단적인 삶의 방식이 이렇게 파생되어져 나오는데요.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육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더러운 거니까, 하찮은 거니까 육을 계속해서 하찮게 하고 육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면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치우치게 됩니다. 왜 보통 돌을 닦으러 뭐 계룡산에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타종교에서 굉장히 뭐 수련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 중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으로 치우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극단적인 금식을 감행하거나 아니면 채찍으로 내 등을 후려치거나 무릎으로 돌산을 오르거나 하는 것들. 왜냐하면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좀 혼나고 벌을 내려서 굉장히 육체를 홀대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쪽의 극단이고요.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쾌락주의 또는 방종주의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는 하찮은 것이고 어차피 더러운 거예요. 이미 베린 몸, 뭘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만에 관심이 있다고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에만 관심이 있고 영혼만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이미 더러운 것이니까 이미 베린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몸으로는 내가 간음을 하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든 또는 다른 사람을 폭행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고 영혼만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에서 2장 1절 말씀은 잘못 영지주의에 미혹되어 방종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쓴 글이에요.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영만 수련을 하면 영성만 다지면 몸으로는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도 그만 다른 사람을 폭행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느냐를 요한에서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지 않았느냐. 육체가 정말로 더러운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요. 육체로 부활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요한은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소중하게 여기시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의 무엇으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 구절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몸은 누가 거하는 성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에도 분명히 관심이 있기에 너희들은 죄를 짓는 것이 괜찮다라는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영지주의 사상에 빠져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다그치시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우리가 정말 진짜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가품이 아니라 진품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시죠? 무엇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순간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민감성 또는 민감도가 확 올라가요. 예전에는요, 그냥 뭐 이것쯤이야 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우리가 범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성령이 자꾸 책망하세요. 우리의 양심을 자꾸 건드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야 되겠구나.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좀 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막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거나 막 공금을 횡령하거나 다른 사람을 막 폭행하거나 그러셨던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을 안 하면 된다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우리는 항상 범법죄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때린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내가 간음죄를 범한 적도 없으니 괜찮아.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나는 범법죄를 행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확 올라가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짓말 안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던 내가 이제는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나의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구나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불의이웃을 구제하고 돕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품어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듯이 곧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예전에는 동창회에 가면은 그냥 한 사람을 탁 도마 위에 올려놓고 비판과 험담의 칼로 아주 그냥 잘근잘근 썰어 주었어요. 그게 그냥 괜찮았어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는 것이 내가 괴로웠다면, 그것이 아무런 쾌락이 없다면 우리가 설마 그렇게 집요하게 뒷담화를 하겠습니까? 뒷담화를 하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는 또 쾌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담화가 우리 사회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예요. 재밌으니까, 쾌락이 있으니까. 동창회 가면은 항상 그래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창회 여러분이 갔어요?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화장실 갈 수 있나요? 없어요. 이유는 내가 빠지면 도마 위에 누가 올라와요? 내가 올라올 거니까. 야, 쟤 보톡스 맞은 것 같지 않냐? 분명히 시술한 것 같아. 옛날에 저 모습이 아니었거든. 아이고, 학창시절에는 항상 빌빌대던 애가 아주 이제는 그냥 뭐 용이 났네, 용 났어. 이게 내가 화장실 가는 순간 내가 도마 위에 오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다 같이 가담해서 뒷담화하는 게 나름대로 재미있었어요. 그게 주는 쾌락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가시방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은 나의 입이 닫힌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분위기일 때 예전엔 나도 가담해서 그 사람을 험담했다면 이제는 입이 닫혀요. 성령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싫어져요. 되게 불편해져요.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피하게 돼요.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나만 험담하지 않고 그런 자리를 피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험담하는 사람들을 잘 권유하고 권면해서 우리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 하자라고 화제를 돌릴 수 있는 데까지 간다는 겁니다. 단적인 사례로 뒷담화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죄에 대한 민감성이 확 올라감으로써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가정 생활이, 재정 생활이, 여가 생활이, 부부 생활이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나이가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가를 내 자신에게 물어보게 된다면 나의 신앙은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짝퉁 구별법,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본문 말씀 1절 그리고 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왜 썼냐 하면 말이야,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런데 또 부연 설명하죠. 설령 너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너희에게는 대언자가 있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야. 우리가 그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를 의지함으로써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뭘 잘하셔서 구원을 받으셨나요? 도대체 뭘 그렇게 잘하셨기에 구원을 받으셨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눈깔 사탕 하나 얻으려고 하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오면 보상이 주어졌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면 보너스가 나와요. 잘 못하면 잘려요. 그래서 공짜는 없다는 걸 우리는 철저하게 배웠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노력으로 얻어내야 되는 거에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해져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인데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는데 뭘 그렇게 잘하셨기에 그런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졌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답은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거저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의 본문 말씀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수식어가 등장하는데 의로운이라는 수식어예요. 자,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비춰주시겠어요? 자, 의로우신, 가장 마지막 줄이에요. 의로우신이라는 수식어가 어디에 붙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굉장히 역설적이고도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죄 짓지 마. 하지만 만일에 죄를 졌잖아? 그럼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거든 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법정에 앉아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의가 드러나야 될까요? 피고인의 의가 드러나야 되죠. 지금 살인죄가 있었어요. 피고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살인범이래요. 근데 이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유죄 판결이에요. 이 사람의 의가 드러나면, 의가 드러난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의가 드러나면 무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죄를 졌어요. 살인범이 맞대요. 근데 그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의롭대요. 그러면은 무죄 판결 나오나요? 안 나오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논리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혹시 내가 죄인임이 밝혀지거든 걱정하지 마.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의로우시거든.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내가 살인범이 아니어야지 무죄 판결이 나오는데 무죄 판결이 나올 거야. 왜냐하면 변호사가 의롭거든 이라는 논리예요. 이게 왜 말이 되는 걸까요?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가 전가됐기 때문에. 죄는 내가 졌어요.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돼서 예수님이 그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 의롭다 칭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하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아 마땅하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원자이신 예수님이 의로우셔서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세 단계가 있죠. 첫 번째 단계가 방금 얘기한 칭의, 두 번째 단계는 성화, 세 번째 단계는 영화예요. 칭의에서 성화를 거쳐서 영화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칭의는 전적인 구원, 전적인 은혜로 받았지만 성화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이뤄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칭의는 전적인 은혜로, 성화는 역시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쓰여진 글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서 예수, 구원을 받아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죄를 질 거야 걱정하지 마.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시잖니. 결국에는 우리가 나의 공로를 의지했다면 구원을 못 받았겠죠.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요. 역시나 나의 애씀으로, 나의 노력으로 성화를 이뤄내려면 불가능해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를 우리의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은 알아요. 죄와 싸움에서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그게 인간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의 과정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면 이제 우린 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거든요. 아, 내가 한때는 그래도 좀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요즘에는 윤리적으로 살지 못한 것 같고, 한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이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사랑이 식은 것 같으니 밤낮 방황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단계에서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의지했던 손 탁 뿌리치고 이제는 나의 힘으로, 나의 애씀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기라는 거예요. 성화 과정에서 구원의 단계에서만, 영생을 얻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걱정, 근심, 불안감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힘으로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됐거든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이렇게 반박하실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저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부르셨어요. 근데 끝끝내 안 이뤄주시던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데요. 내 사업은 결국엔 회복되지 않았는데요. 내 아이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전 저의 무능함을 인정했고 철저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던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기이자 핵심이자 본질, 하나님을 신뢰한다 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나의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해요. 나의 소원은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 돈 잘 버는 것, 사업이 다시 회복되는 것, 내 아이가 모범생이 되는 것,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내놓고 나는 나의 결론은 무병장수, 탄탄대로 해놓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얼른 능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래서 나의 결론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결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주옵소서. 설령 그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지금은 내가 투병 생활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삶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알려면, 내가 진짜인지 짝퉁인지를 알려면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시든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정말로 진짜 신앙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질문, 화면을 통해서 다 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을 닮으려는 열망이 있는가? 자, 오늘의 본문 말씀 3절에서 6절까지 다소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진품인가 가품인가, 딱 하나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가 아닌가, 끝! 아주 명쾌하죠? 명쾌한 동시에 숨이 턱 막히죠? 우리가 이미 첫 번째 포인트에서 생각해 보았듯이 우리의 삶을 보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나요? 여러분은 정말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정말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정말로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매일매일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정말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정말로 구제에 앞장서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서 여러분을 빼고 나는을 집어넣으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모두 망한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 점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네 행실을 봐. 네 행위를 봐. 좀 더 전문 용어로 하면 너의 꼬라지를 한 번만 좀 봐. 너 감사하지 않잖아. 불평을 늘어놨지. 너 그렇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버럭버럭 소리 지는 거 내가 다 봤거든. 너 그때 신경질 팍 부렸잖아. 너 그때 짜증냈잖아. 너 그때 거짓말했잖아. 너 하나님을 원망했잖아. 너 다른 사람 험담했잖아. 너 뒷담화를 네가 제일 앞장서서 제일 신나게 했잖아.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 다음에 항상 이 질문을 우리의 귓가에 와서 속삭입니다. 그러고도 네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니? 아닐걸? 네 행위를 봐.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더러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거라 라고 여러분께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의 길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무엇을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고. 사과가 맺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제 질문이 어려운 건 아니죠? 사과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간단하잖아요. 설마 사과나무에 배가 열려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열매를 보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행위와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나의 행실이 하나도 안 바뀐다고요? 그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 주인이 바뀌면 다 달라져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뿐이지 시간이 지난다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너의 삶을 보여봐.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자 진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가짜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말씀대로 안 살 리는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역시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나의 삶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진실만을 이야기한 게 아닌데, 내가 항상 복음 전파하며 산 게 아닌데, 나의 삶 전체가 예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럴 때 이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는 열망이 있는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닮지 못했음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는데 난 참 교만하구나.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는데 나는 자꾸 밀쳐내는구나. 예수님처럼 격려해야 되는데 나는 자꾸 지적질만 하는구나. 그거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한국말에 여자의 마음은 무엇과도 같다라고 하죠? 갈대와도 같아서. 왜 갈대와 같다고 할까요? 갈대가 어떻길래? 바람이 불면 막 흔들려요.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흔들렸다가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흔들려요. 제가 셋 딸의 아빠잖아요. 제가 K-드라마를 아이들이 보는 것을 보면서 왜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고 하는지를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도깨비를 볼 때는 공유가 제일 멋있다가, 사랑의 불시착을 볼 때는 현빈으로 갈아탔다가, 선재 없고 티어를 볼 때는 또 선재로 갈아타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들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할까요? 교회 여자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자기 이상형을 찾았대요. 선재래요. 아, 여성분들이 이게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이상형이 바뀌는 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요, 신앙생활은요, 갈대 같으면 돼요. 갈대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바람이 막 따라 휘달리다가 결국엔 어느 쪽으로 가요? 원래 있던 방향으로 가요. 바람이 막 휘달리다가도요, 결국엔 원래 있던 방향으로 가요. 자, 오늘 말씀 전에 찬양했죠? 삶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겪다가도 결국엔 주님을 선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잠시 유혹에 시달릴 수 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고난의 폭풍 안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엔 다 지나간 다음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가?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지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서도 이거를 항상 기억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 애통함이 있든가? 그래서 무엇 하나라도 달리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침과 씨름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중심을 보라는 겁니다. 만일에 그것도 없다면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불필요하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대에서부터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밤낮 그것만 걱정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나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선생님,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면 당신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항상 거기서 흔들리니까 복음도 못 전하겠고 예배에도 집중을 못하겠고 구제에도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딱 있으면 이제 진짜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열망이 있는가? 닮지 못했음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가? 그리고 하루아침은 아니라도 5년, 10년, 15년이 흐르면서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인데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한 번쯤은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에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의 신앙은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여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